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긴급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 환자 수가 중국 이외 국가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WHO는 국제교역이나 이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중국 전역을 방문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일본도 중국에 대해 4단계 여행경보 중 2단계를 발령하면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을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러시아는 중국인에게 방문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일부 항공업계는 중국행 여객기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수출 통로를 시범 가동한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암 환자 등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스위스의 수출 통로를 통해 첫 번째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란 정부가 악의적 활동에 자금을 낭비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 국민들이 음식과 의약품, 그리고 다른 인도적 물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이란 특사는 기자 브리핑에서 암치료와 장기 이식에 필요한 의약품을 실은 세 척의 선박이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선박회사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로 물품 조달과 대금 회수가 어려워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정부가 이 채널을 악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지침과 규정을 적용해 스위스의 은행과 수출업체들을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들은 수출 현황과 이란 내 협력업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스위스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재무부가 이를 공유하게 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30일 아프리카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미군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해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이 걱정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맞서 올해 전 세계 미군 병력 재배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31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전날인 30일 이스라엘에 로켓포 3발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으로 가자지구 내 하마스 목표물들에 광범위한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등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미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하고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신이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며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이 용감하다고 보며 이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라크에 배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30일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내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가 이라크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머리 부상을 입은 미군 병사들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현지 시각 31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유럽연합 EU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이로써 영국은 EU에 가입한 지 47년,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한 지 3년 7개월 만에 EU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은 브렉시트에 필요한 의회의 비준과 유럽연합과의 협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영국이 회원국에서 탈퇴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독일과 프랑스 등 27개 회원국으로 남게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우리가 먹고 남기는 음식물이나 실증나서 버리는 물건들 모두 돈으로 환산하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텐데요. 프랑스에선 매년 약 7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소비재 물품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 폐기를 중단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30일 프랑스 의회가 의류업체와 명품업체들이 팔리지 않거나 반품된 물품들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 방지와 순환 경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세계 최초로 추진한 이 법은 전자제품, 위생용품, 화장품에도 적용되는데요. 이들 모두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돼야 하고요. 종이 영수증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단계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약국에서 특정 약품을 개별 복용량으로 판매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130개의 조항이 포함된 이 법안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지 않은 음식물을 버리는 걸 금지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업체인 아마존과 같은 회사를 포함해 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들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팔리지 않은 모든 비식품 물품들을 기증하도록 했는데요. 담배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담배꽁초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요. 이는 장난감, 스포츠용품, 가정용품 제작업체, 건축자재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 기부를 거부하는 슈퍼마켓은 약 1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를 앞두고 준비한 미국 대선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8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꿈을 이루게 해줘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뿐이에요. 당신은 내가 가진 수많은 생각과 꿈을 모아주죠. 데릴 홀과 존 오츠의 You Make My Dreams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이 유럽연합 EU 가입 47년 만에 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아시아태평양 인권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한 해를 탄압과 저항의 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데이가 드디어 왔군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31일 밤 11시를 기해 유럽연합을 떠납니다. 영국인들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이른바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7개월 만인데요.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 이후 47년 만의 일입니다.
영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그 이후 3년 반 넘게 참 많은 진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016년 국민투표 당시에도 브렉시트 찬성이 52%, 반대 48%로 매우 팽팽한 여론을 보여줬던 만큼 이후의 진행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총리까지 바뀌었는데요. 브렉시트 수행이란 임무를 맡고 여론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취임했던 테레사 메이 전 총리는 결국 의회에서 이 브렉시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지난해 7월 취임해 다시 브렉시트 임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존슨 총리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존슨 총리,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소감을 나타낼지 궁금하네요.
예,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가 실현되기 1시간 전 밤 10시에 전국으로 중계되는 TV 연설을 통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사전 녹화된 영상에서 존슨 총리는 지금은 여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이제 장막을 걷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또 브렉시트 과정을 통해 나타난 분열상을 의식해 자신과 정부가 이제 할 일은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켜 전진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유럽연합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지난 29일 투표를 통해 찬성 621표, 반대 49표로 압도적으로 이 브렉시트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많은 의원이 눈물을 보이면서 영국과의 결별을 또 아쉬워하기도 했죠. 네. 우주룰라 폰데라인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관계는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브렉시트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양측은 올해까지 전환기로 삼고 12월 31일까지 미래 관계를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양측은 무역, 안보, 외교 정책, 교통 등의 분야를 총망라하는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 안에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즉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과 결별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1년 안에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란 상당히 빠듯할 것도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많은 전문가는 11개월 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초 유럽연합과 영국은 올해 안까지 한 차례 전환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존슨 총리는 지난달 영국의회에서 통과된 브렉시트 관련 국내 법안에서 전환기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전환기 동안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당장 유럽연합의 의회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의석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영국에 할당된 의석은 73석인데요. 이날로 영국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앞으로 영국 총리도 EU 정상회의에 특별한 초청이 없는 한 참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문제도 큰 쟁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선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전환기 동안은 영국은 EU 단일 시장에서 다른 EU 회원국들과 같은 조건으로 무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조건은 앞으로 11개월 동안의 이 협상에 달려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나라 간의 무역 협상이 몇 년씩 걸리는 걸 감안할 때 이 기간 안에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무역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관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당분간 북아일랜드에 두 개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영국의 관세를 적용시켜 북아일랜드를 포함해 영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일랜드와는 EU의 관세를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는 통행, 통관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는 전환기에만 적용을 하고요. 북아일랜드는 이후 투표를 통해 이러한 체제를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예, 미국 국무부가 30일 미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또 현재 중국에 있는 미국민들에게도 일반 교통편을 이용해 중국을 떠날 걸 권고하고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한 모든 공무원도 중국 출장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여행 경보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모두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예방만 하면 되는 1단계부터 주의를 요하는 2단계,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3단계, 그리고 여행을 금지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처는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7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이 중국 전역에 여행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앞서 국무부는 중국 전역에 대해선 3단계 여행 재고를 권고하는 경보를 내렸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지금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비상사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WHO는 32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WHO는 독립적인 조사위원들로 구성된 비상회의를 열고 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라고 선포했습니다.
The continued increase in cases and the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outside China are of course both deeply concerning.
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몇 주간 전례 없이 확산하고 있고 사람 간의 감염이 확연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보건이 취약한 나라로 번질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WHO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는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WHO는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국한된 비상사태라고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감염 사태가 악화하자 다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건데요.
네.
일각에서는 WHO가 사태를 안일하게 보고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WHO 사무총장이 중국도 방문했었
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외교부장들과 면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는 중국을 신임하지 않는 데 따른 조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의 바이러스 감염 퇴치 의지와 능력을 신뢰하지만 신종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 때문에 내린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이동이나 교역의 제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31일 현재 전체 사망자는 213명, 감염 확진을 받은 사람은 1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30일 하루 동안 역내에 가장 많은 2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도 이날 하루 동안만 40명이 넘게 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최근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를 탄압으로 가득한 해이자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보고서는 탄압과 저항의 예로 가장 먼저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시 홍콩 시민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 수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홍콩 시민들이 억압에 맞서 용맹하게 자유를 소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와 같이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지만 수백만 명의 시민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땠습니까?
인도도 언급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시민권 부여 심사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데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두 나라인 중국과 인도가 소수민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인 비전을 강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라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을 차별하고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국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죠.
네.
미국 정부도 이에 경고를 한 바 있는데요.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을 재교육 수용소에 가둬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압 사례들이 또 있었습니까?
예,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권력을 강화하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을 감시했고 또 남아시아 국가들에선 인터넷 온라인상에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린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정부가 자신들의 억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외부 세계에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고 반역자로 취급했고요. 특히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업의 책임성이나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침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체로 암울했던 한 해였던 것 같군요.
네. 하지만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탄압 가운데서도 아시아 지역 청년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콩을 비롯해 파키스탄에선 파슈툰족 보호운동의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행진을 청년들이 주도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없었습니까?
이 보고서는 시민사회 노력도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사형 집행 부활을 막았고 타이완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뤄낸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ICJ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 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를 허가하면서 로힝야족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가 202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 현황이 어떨 것으로 전망했나요?
2019년만큼이나 올해도 다사다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아시아 지역 청년 운동가들이 그랬듯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이 31일 중요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날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 탄핵안 인용 기각 최종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제한하는 안건 두 개를 처리했습니다. 또 미국인들 기대 수명이 2018년에 소폭 증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31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요한 국면을 맞는다고요?
네, 31일까지 엿새에 걸쳐서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당 양측에 질의하는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요. 네. 31일 상원 내부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추가 증인과 자료를 소환할지를 검토하는데요. 관련 결의안을 만들어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증인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공화당 지도부는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의 입장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직접 추가 증인 소환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증인 소환을 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게 무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네. 공화당 지도부는 31일 증인 소환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곧바로 탄핵안 인용 기각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공화당 지도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31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증인 채택 결의안이 부결되면 더 이상 탄핵 심판의 추가 심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화당 쪽이 유리한 상황이죠.
네.
이 결의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상원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과반인데요. 공화당 의원이 과반이 넘는 53명입니다.
실제 표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공화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수전 콜린스 의원 또 미트 롬니 의원이 증인 소환 결의안에 찬성한다고 이미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민주당이 기다를 걸었던 다른 의원들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30일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 31일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콜린스 의원과 롬니 의원을 합쳐서 이탈표가 2표에 불과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45명에다가 무소속 2명, 또 공화당에서 오는 2표를 합치면은 49표에 그칩니다. 나머지 위원 공화당 의원 51명이 모두 반대하면은 이건 부결되는 겁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이 머카우스키 의원이 결의안에 동조해서 50대 50으로 찬반이 팡팡하게 맞서면 이 재판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31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증인을 소환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31일 곧바로 탄핵안 최종 투표를 진행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수개월 동안 이어진 이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고요. 대선 국면에 집중하겠다는 게 백악관과 공화당 방침인데요. 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이전에 모든 상황을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국정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안이 최종 기각될 걸로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탄핵 가결 정족수가 제적의원 100명의 3분의 1, 그러니까 67명인데요. 민주당과 무소속이 모두 찬성을 해도 47표에 불과합니다. 네. 20표가 모자라는 건데요. 뭐 지금 상황을 보면 공화당에서 20명 이상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모든 전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최근 넉 달 동안 이 미국 정가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하원에서 이 펠로시 의장이 탄핵 조사를 개시한다고 선언한 게 작년 9월 말이었는데요. 이 문제가 된 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7월 말에 통화 시점부터 따지면은 거의 반년간 이 탄핵 정국이 지속된 겁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는 안건을 하원에서 의결했다고요?
네, 하원 본회의에서 30일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축소하는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두 건 모두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는데요. 네. 하나는 의회 승인 없이 대일한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안건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20년 전에 대통령한테 부여했던 무력 사용 승인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원이 가결한 두 가지 안건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첫 번째 건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규제안이 찬성 228대 반대 175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4명이 찬성 투표를 했는데요. 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음 안건인 무력 사용 승인 권한 폐지하는 찬성률이 더 높았는데요. 찬성 236에 반대 166이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11명이 찬성했고요. 민주당에서는 2명이 반대했습니다.
하원이 폐지를 의결한 무력 사용 승인 권한이 뭡니까?
네, 임박한 위협에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 판단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한 조처입니다. 테러를 돕는 집단 등이 그 대상인데요. 이라크 전쟁 당시인 2002년에 발효됐습니다. 당시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고요. 네.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인 비행기로 비밀 작전을 수행할 때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원이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유가 뭔가요?
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충돌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나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앵겔 위원장은 의회에 주어진 책임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이 주장한 의회에 주어진 책임이란 어떤 겁니까?
네, 군사행동 실시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전쟁 선포권한을 부여했다고 앵겔 위원장이 강조했는데요. 네.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앵겔 위원장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계기가 있습니까?
네, 이달 초에 이란군 실세였죠. 이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솔레이마니 소장이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죠. 이 쿠두스군 사령관이었는데요. 이란이 보복을 다짐하면서 또 미군이 주둔한 곳에 로켓포를 쏴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정부가 의회와 협의 없이 작전을 단행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는 나중에 설명을 했는데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CIA 국장, 그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정부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설명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정부가 군사행동 개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요. 네. 또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비판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원의 이런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날에 트위터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란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을 지키는 걸 어렵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 공세에 맞서 위대한 우리나라를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상원에서도 관련 안건을 승인해야 되는데요. 네. 상원에서는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처리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앞서서 지난 9일에도 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상원이 이걸 받긴 받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 중인 중이라 지금 그대로 계류돼 있습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전쟁 권한법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요, 의회가 대통령 선전포고를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군대를 60일 이상 동원할 수 없고요. 또 의회 승인 없이 군사조치를 취했다면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 권한이 최근 이란 사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작전을 명령한 근거도 이 권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미국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한 작전이었는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의회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왔던 겁니다.
하원이 앞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별도 안건을 처리한 이유는 뭔가요?
뭐 이게 결의안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리한 안건들을 구체적인 법규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원에서 이 처리가 불확실하고요. 또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 통계가 나왔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 기대수명이 78.7년으로 추산됐는데요. 4년 만에 기대수명이 늘었습니다.
2018년 기대수명을 그 전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 경우에는 기대수명이 78.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0.1년이 늘어난 셈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은 2014년과 2017년 사이에는 조금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그대로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이 과거에 꾸준히 증가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주춤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약물 중독이나 자살이 늘어서 장기적인 증가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성별로는 2018년 기대수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남성이 76.2년 그리고 여성이 81.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2017년과 비교하면 0.1년이 늘었습니다.
기대수명 통계가 나올 때 보통 사망률 통계도 나오는데요. 사망률은 어떻게 집계됐나요?
네, 인구 10만 명당 723.6명이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1%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수는 약 28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 원인별로 통계도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10대 사망 원인을 보면요. 앞에 상위권은 심장질환, 암, 불의의 사고, 만성호흡기 질환, 그리고 뇌졸중 등이었습니다.
하위권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 뒤로는 노인성 치매, 당뇨병, 독감 폐렴, 신장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이었습니다. 요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독감 폐렴, 그리고 자살만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8가지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10대 원인으로 인한 사망은 미국 내 전체 사망 건수 가운데 약 74%를 차지했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역시 심장질환이 가장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이해에 인구 10만 명당 163.6명이 요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전해인 2017년에도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미국 안에서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항목은 어떻게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줄었는데요. 헤로인이나 이 처방 진통제로 인한 사망률은 줄었고요. 하지만 이 코카인이나 펜타닐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했습니다. 이 펜타닐이라 그러면 요즘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즉 오피오이드 일종입니다.
그 밖에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자살률이 지난 1941년 이래 최고치였는데요. 인구 10만 명당 14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아 사망률은 177명당 한 건으로 2%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세라 베랄리스가 부릅니다. 당신은 놀랍게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의 한마디 말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난 그냥 당신이 용감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Brave 듣고 오시죠. You can be amazing. You can turn a phrase into a weapon or a drug. You can be the outcast. Be the backlash of somebody's lack of love.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전국은 오는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 대회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아이오와에서 대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아이오와 경선에 나오는 두 당의 면면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주인공은 민주당 털시 게바드, 마이클 베넷, 더발 패트릭, 그리고 존 딜레이니 후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전 군인 출신 털시 게바드.
털시 게바드 후보는 올해 38살로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났습니다.
Congresswoman Tulsi Gabbard. I love our country. It's why I enlisted after 9/11. I've served as a soldier for over 16 years.
게바드 후보는 하와이 2 선거구를 주역구로 하는 4선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그는 지난 2012년에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게바드 후보는 여성으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파병됐습니다. 그는 연방 하원의원이지만 현재 육군 소령으로 하와이 주 방위군으로도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외교 정책에 큰 관심을 두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바드 후보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기권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하원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은 게바드 후보가 유일합니다.
게바드 후보의 중점 현안.
게바드 후보는 평화를 통한 번영의 외교 정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든 전쟁에서 손을 떼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Our wars in Afghanistan, Iraq, Libya, and Syria have cost we the taxpayers over $6 trillion. Why is nobody talking about this? Why?
게바드 후보는 적국 체제 교체를 위해 미국의 자원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끝내자고 촉구합니다. 또 러시아의 위협이 과장됐다고 평가하고 이란이나 북한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 2017년 1월엔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As your president, I'll end the failed war on drugs. That's ruined so many people's lives. That's overcrowded our prisons and torn families apart.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고 현금 보석 제도와 민영 교도소를 없앨 것이며 마리화나 대마초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게바드 후보는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직 상원의원 마이클 베넷.
마이클 베넷 후보는 올해 55살로 인도 뉴델리에서 났고 현재 콜로라도 덴버에서 살고 있습니다.
I'm Colorado Senator Michael Bennett. I'm running for president. To beat Donald Trump, we need the opposite of Donald Trump. That's what I am. Trump has divided our country like no other president.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콜로라도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베넷 후보는 과거 콜로라도 덴버 교육구 책임자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베넷 후보까지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남은 연방 상원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베넷 후보의 중점 현안.
베넷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교육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학생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need to invest in education from preschool through college and job training as well. But I'm not going to pretend free college is the answer. I'm not going to say there's a simple solution to a problem.
그는 모든 학생이 3학년 때까지 글을 읽고 8학년엔 수학과 읽기를 잘해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유아원 의무교육, 2년제 공립대학 무상교육, 그리고 교사 임금 인상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상원에서 이민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습니다.
Today, as I did yesterday, to talk about this incredible opportunity that we have before us with this bipartisan immigration bill that we are considering now in the United States Senate.
베넷 후보는 지난 2013년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기회를 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버니 샌더스 후보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진보적인 후보보다 중도적인 자신을 뽑아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일한 흑인 후보 더발 패트릭.
더발 패트릭 후보는 올해 63살로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I'm Deval Patrick and I grew up in this neighborhoo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ere big dreams were rare. I've led the Civil Rights Division and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worked to make businesses more fair and socially responsible and delivered.
그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패트릭 후보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역사상 첫 번째로 선출된 흑인 주지사였습니다. 그는 최근까지 투자회사인 메인 캐피털에서 관리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패트릭 후보는 현재 민주당 경선에 남아있는 유일한 흑인 후보입니다.
패트릭 후보의 중점 현안.
패트릭 후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Through a series of tools ranging from enabling new care delivery models to capping the rates of overall cost growth to medical malpractice reform.
같은 북동부 출신인 샌더스 후보나 워런 후보와는 달리 그는 단일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에 반대하며 부유세 징수에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패트릭 후보는 두 차례 주지사 임기를 지내면서 인종과 사회 경제적 상황이 가져오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130억 달러 규모 교통기반시설 법안이나 주내 도박장 설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After much debate, Governor Deval Patrick signed the first major gun bill here since 1998.
Massachusetts, as we have in so many other areas.
기후 변화도 패트릭 후보가 강조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주지사 재직 시절 각종 기후 변화 대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패트릭 후보는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합니다. 그는 주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3선 하원의원 존 딜레이니.
존 딜레이니 후보는 올해 56세입니다. 그는 뉴저지에서 나 현재 메릴랜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For all too long, but now more than ever, we see the right and left pitted against each other. We need to stop the noise of toxic divisiveness.
그는 메릴랜드 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을 세 번 지냈습니다. 딜레이니 후보는 과거에 보험회사를 만들어 운영한 경력도 있습니다.
Hello, Iowa. I want to tell you why I've stayed in this fight for you. After visiting all 99 counties and doing more events than any candidate, I know in my heart.
딜레이니 후보는 지난 2017년 7월에 일찌감치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다른 유력 후보들보다 먼저 아이오와주 내 99개 카운티를 모두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현직에 있지 않은 경선 후보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일찍 시작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적합한 후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이렇게 선거운동을 일찍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도파로 분류되는 딜레이니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초당적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좌파에 치우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대선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딜레이니 후보는 당선되면 100일 동안 초당적인 법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레이니 후보의 중점 현안.
건강보험개혁은 딜레이니 후보의 중점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메디케어 4 올해 반대합니다. 대신 기존 메디케어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61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65세 이하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지만 원하면 나라가 제공하는 보험에서 탈퇴해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만이 국가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료보험에 들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딜레이니 후보는 또 이른바 국가서비스 의무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2020 아이오와 코커스 특집. 오늘은 민주당 털시 게바드, 마이클 베넷, 더발 패트릭, 그리고 존 딜레이니 후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2020 아이오와 코커스 특집. 오늘 소개해드린 후보들 가운데 존 딜레이니 후보는 31일 충분한 지지를 모으지 못했다며 경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점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5년 영화 윌 스미스, 에바 멘데스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연애가 어렵다면 이 남자에게 연락하세요. 알렉스 히첸스, 일명 히치가 불리는 그는 연애의 초보인 고객들을 상대로 연애 코칭을 해줍니다. 어느 날 바에서 유명인 스캔들 담당 기자 사라를 만나고 데이트 컨설팅이 직업인 만큼 자신감을 갖고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웬걸 오히려 그녀와 만날수록 데이트에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알렉스와 사라가 바에서 만나기 직전의 장면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a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ly.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입니다. Out of thin air 하면 난데없이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즉, 무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Out of thin air means from nowhere or from nothing. Out of thin air. 그래서 사라가 말한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는 서로 모르는 상태,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에서, 즉, 난데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죠.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난데없이 그녀가 나타났어.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The magician pulled a rose out of thin air. 마술사는 난데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장미 한 송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라와의 연애도 쉽지 않지만 히치는 자기 일도 고객에 따라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데요. 그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는 엘버트. 뉴욕 사교계에서 유명한 상속녀 알레그라와의 연애를 꿈꾸는 그는 연애의 서툴러도 너무 서투릅니다. 하지만 그가 좋은 남자라는 걸 꿰뚫어본 히치는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지만 사라는 엘버트와 히치의 관계를 오해하기만 하고 평생 남의 연애만 도와주던 히치는 과연 꼴대로 꼬인 자기의 연애의 문제점들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ly.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s for joining me on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 내가 당신을 치유해줄게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And high up above or down. Too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the voice of America.